347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22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의 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지체로 모이는 이 관계가 무엇인가를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깨달으며 저희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한 몸된 그런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고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도 항상 날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제 바쁘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진짜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되 날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사는 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그건 참 쉬운 겁니다. 평소에 날 위해 사는 대로 살면서 뭐 하나님이란 이름만 부르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날 위해 살던 사람이 날 위해서 하나님 부르는 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날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른다. 이건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으로 이제 뒤바뀌는 것이거든요. 날 위해 살던 것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던 것하고 그 삶의 방식이 한 절반 정도 다르거나 뭐 3분의 2 정도 다른 것이 아니고 아예 100% 다른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서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점차 고침받으면서 완성이 돼가지고 뭐 죽는 시점 가면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확 뒤바뀌어버리면 별 문제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참 날 위해 살고 싶은 그런 그 욕망이라는 거 이건 끊어내릴 수 없는 참 악질적인 그런 정말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합당한 삶이다. 그게 나에게 당연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신다. 고쳐나가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간다. 이런 말로 뒤바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고침받아가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날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건 아니구나. 좀 지긋지긋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게 더없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소원하고 힘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그 내 속에 새로운 씨가 우리 속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신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로 그걸 위해서 고침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또 계속 불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애들이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천방지축 날뛰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부려 이렇게 살아간 아이가 엄마 손에 붙들려가지고 유치원에 가가지고 이제 다른 아이한테 어울리면서 또 뭐 양보하고 배려하고 어떤 그런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그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오로지 날 위해서 사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가지고 말씀의 현장에 끌려 나와서 어떤 다른 신자와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을 어떤 지체를 위해 사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고침받아 가는 것. 그걸 말씀의 현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가 다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 보게 하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세밀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피우고 말씀을 듣는다 이러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꼭 붙잡아가지고 이 말씀의 자리에 끌어놨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시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항상 그런 그 생각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고 또 교회로 모인 우리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또 그런 그 말씀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본문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마지막이지만은 크게는 이제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의 맨 마지막입니다. 이걸 쓰고 바울의 글은 더 이상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서신의 맨 마지막을 몇 사람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사람이 나오고 또 오네시보로 집에 문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뒤에는 에사드로와 또 드로바모란 사람의 행적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뒤에는 의블로란 사람, 부데, 또 리노, 글라우디아 이런 사람들이 차근차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기억된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물론 뭐 바울에 기억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신앙적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죠. 지난 시간 말한 대로 바울의 기억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라는 대말한 사람도 기억되어 있고 또 바울에게 해를 입힌 자로 기억된 나폴레옹이란 그런 사람도 바울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기억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여러 머리에 기억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의 기억된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내게 기억되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크게 둘로 이제 나눠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된 기준은 뭔가 뭐 나에게 해를 입힌 자냐 아니면 잘해준 사람이냐 성격이 좋냐 나쁘냐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잘해준다면은 그건 바울이 한 인간을 잘해준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이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대접하는 이러한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위한 자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결국은 그가 복음을 위해 살았다 이러한 뜻으로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급한 사람 보면은 거의 그 생소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본문에 등장한 이름도 그렇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좀 들어본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생소한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에게 언급되면서 어떤 문안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도 바울처럼 천국에 속한 자다. 이런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 이름을 불러줘서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과 함께 같은 믿음, 같은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알았다. 이르간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에 서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묻고 또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름을 불러준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대단한 그런 사람들 분명히 아니에요. 별것 아닌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복음 안에서 바울과 만난 것이고 또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어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획으로 불러준다. 좀 감개가 좀 무량하겠습니까? 세상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이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니 뭐 황송한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이름 불러준다면은 아마 좀 야, 나를 알아주다니 좀 감격함이 그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내 이름 불러준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나를 알아준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또 알아주는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이 기억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 복음 안에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천국에 속한 자고 바울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로 일컬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를 불러준다는 것은 결국은 나 또한 역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 부른다. 결국 이것은 내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냥 이름 불러주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즉 바울과 함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름 부른다는 것은 또 하늘의 생명의 문제에 볼 때에는 천국에 속한 자라 이런 의미에서 사실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 분명히 뭔가 느낌은 야 기쁘다 이런 게 들어올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던진다 하겠습니까? 불못에 던지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하나님께 어떻게 불려지느냐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심판대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내 이름을 다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은 영원한 불못으로 어떤 이름은 생명으로 나눠지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적 이름이 기록되면 되겠네. 기록되면 되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으로 되는 분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싶다 해가지고 기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이름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이름이 기록되었나 안 기록되었나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확인하고 싶죠? 네. 나머지는 확인해서 뭐 하려고 이런 기분입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좀 안심하겠죠. 안심하고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올 수가 있고 기록 안 되었다 하면은 성질 나면서 어차피 지옥 갈 거 헛수고하지 말고 이때 치우자 말이죠. 교회 안 다닌다. 분명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체 기록이 안 돼 있는 교회 뭐하러 나와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아마 이런 생각으로 나눠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안 되느냐, 확인하라.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세상에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무슨 명예적 기록되었다, 그런 것보다도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이 내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었을 때에, 야, 그거 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있다면은 그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된 것이죠. 무조건 믿어버리세요. 뭐, 아직 확인할 필요 없이. 그 누가복음 방금 읽은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자, 귀신이 나에게 항복했다. 그게 기쁨이냐? 아니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게 기쁨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한다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이름 명하니 나가라. 이렇게 귀신 쫓아낸단 말입니다. 능력을 행한다는 얘기죠. 기도하니까 병도 나아버립니다. 네가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면 분명히 뭔가 막 기쁠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나 기쁨이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눈에 보인 그런 능력을 막 행하는 그런 것보다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안 보이지만은 펴놓고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은 더 기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귀신이 항복하고 병이 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그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라면은 그런 기쁨이 나에게 있는 그런 신자라면은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도 마다하지를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믿음이 뭔가 회의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뭐 믿어도 아무 별 수 없다 말이죠.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무난하면서 이름을 부른 자들은 바울이 당하는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안부를 이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그 형제들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기억했겠습니까? 야, 아굴라는 재산이 얼마고 브리스가 성격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기억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함께한 형제로만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를 사랑한 형제다. 함께 고난에 동참한 형제다. 그런 기억으로 있을 거예요. 바울이 신자들을 형제라 이렇게 부르면서 변함없이 외쳤던 것은 예수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형제를 기억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한 지체된 자로만 기억할 거라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생명의 문제만으로 모인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기억하는 데에는 함께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관계로 기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몸이에요.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사람을 기획할 때에 돈 많다, 지위가 어떻다, 뭐 성격이 어떻다, 항상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우리 머리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저 사람은 내가 친하게 지내면은 이익이 있을 사람, 이 사람은 이익이 없을 사람,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해 가지고 또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기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 누구에서도 복음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말고 외적인 조건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기준해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내 속에 어떤 재물을 향한 욕심이 있다면 사람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마가 있노? 이걸 보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은 집이 얼만큼 크노?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지위가 어떻노?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어떤 성공과 출세 욕심이 있다면 사람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성공이나 출세했나? 이렇게 바라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억 속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은혜로 감사하고 산다 할지라도 돈 없고 힘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내 기억 속에 뭔가 비중이 없는 형제도 아닌 그러한 대로 뒤로 밀쳐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이 정말 샘솟듯 살아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은혜로 충만하고 나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항상 이런 믿음으로 내 속에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기억되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래서 누군가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한 그런 모습 보이면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또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에 멀어져 있으면 그가 미운 것이 아니고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더욱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의 피로 맺어지는 교회의 관계라 그 말입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신자가 서로 안부를 묻는다면 그저 돈 벌고 잘 사나? 이런 식의 안부가 아니고 예수 안에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가? 이런 안부를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묻는 안부가 바로 그겁니다.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냐. 그런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많은 사람 기억할 겁니다. 좁은 범위에서 우리 은속계 모든 성도를 여러분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 기억을 한번 다 펼쳐놓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우리 이장로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저 집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좀 그런 기억을 여러 펼쳐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격을 보고 재산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기억하면서 내 맘대로 판단 비판하고 점수 내리고 이런 식의 기억 저장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지체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모여서 저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고난에 함께 하려고 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지 또 뭔가 말씀이 멀어져 있으면 정말 그를 위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정과 그런 뜨거움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자 말입니다. 그게 어떤 지적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로 모인다 하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을 항상 내게 맞춰가지고 내 기분에 안 맞고 또 내 기분 틀리고 이렇게 잘라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식의 기억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잘못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엉뚱한 걸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형제의 안부를 묻는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어떠한 존재로 기억하고 또 기억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생명체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그나큰 감사와 기쁨이 내게 몰려와야 될 것이고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형제를 바라볼 때에도 주 안에서 함께 복음의 동력자고 함께 천국을 향해 힘써 달려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고 기억되는 그런 관계 그게 참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기억되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서신의 이제 마지막을 복음 안에서 함께했던 형제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형제들을 기억했을 때에 뭘 보았겠습니까? 그들의 생김생김이나 재산 여부나 세상의 지위 여부 그걸 보았겠습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형제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모여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는 오직 그러한 기준으로 그러한 믿음 속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주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힘써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감사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연약한 형제가 말씀이 멀어져 있다면 그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참된 주의 몸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